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의 군사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어제 만나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수석 부차관보와 휴 제프리 호주 국방부 전략정책산업담당 부장관, 피터 해머슈미트 캐나다 정책부장관보, 닉 구르 영국 국방부 국제안보정책국장, 리처드 슈미트 뉴질랜드 국방부 정책기획부장관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영내 안보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항공, 해상 운항 안전의 중요성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메이너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회복력뿐 아니라 협력국들의 집단적 회복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후보를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의 공화당 경선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후보 사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밝히며 자신과 지지율 2위를 다투던 헤일리 전 대사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의 승리를 위해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일리 전 대사가 대표하는 재탕식 기업주의에 재포장된 형태인 과거로 공화당이 회귀해선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의 대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디센티스 주지사의 후보 사퇴 소식에 이제 최고의 여성 후보가 승리하기를 기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최근 실시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52.5%, 헤일리 전 대사 37.5%, 디센티스 주지사는 7%의 지지를 각각 얻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사태는 현지 시각 이날 오전 5시 51분경 일어났으며 윈난성 남서부 자오퉁시 마을 두 곳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밀어닥쳤습니다. CCTV는 목격자 진술을 인용해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집에서 잠을 자던 주민 등 수십 명이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가 보도한 영상에는 산 능선을 따라 쏟아져 내려온 토사가 눈 덮인 마을의 민가들로 쏟아져 내려온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CCTV는 총 18가구에서 최소 47명이 실종됐다고 전한 가운데 관영 자오퉁일보는 실종자 중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민도 500명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하마스가 제시했던 인질 석방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전쟁 종료, 가자지구내 이스라엘 병력 철수, 살인범과 강간범 전원 석방, 그리고 가자지구내 하마스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괴물들의 항복 조건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미 아부 주흐리 하마스 고위 관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 조건을 거부한 것은 인질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당시 약 240명의 인질을 붙잡아간 이후 협상 등을 통해 풀려났던 인질 외에 아직 130명가량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한 유니스와 북부 자발리아 등 가자지구 곳곳에는 이날도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무장세력 간의 격렬한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밤사이 계속된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병사 한 명이 사망했으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하루 사이 17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면서 총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으로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전쟁 언급이 빈말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끼고 함경남도는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는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19일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회의에 관련 질의에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한일 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은 지난 1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등과 면담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최선희 외무상의 서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협력을 시사하는 문구가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8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선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을 제목으로 하는 문건이 포착됐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우주 로켓 연구소 프로그레스와 보로네슈 기계공장 등 러시아의 우주 로켓 분야 기업과 연구소 시설들의 명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중 프로그레스는 러시아 연방우주국 계열사로 현재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일본과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간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북한의 수중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과 관련해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 lot of specific information. We're not in a position where we can validate those claims. We're in touch, obviously,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특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주장을 입증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파트너들과의 접촉을 통해 관련 정보와 정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이 이웃 국가와 영내를 위협하기 위해 첨단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를 언급했습니다.
That is why President Biden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shore up our alliances in the region. You saw in Camp David a historic agreement between.
우리 조정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삼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를 봤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곳에 있을 때 발표된 한국과의 핵협력 그룹의 회의와 한반도 안팎의 미군 정보 역량 추가를 통해 김정은의 움직임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의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공격적 언사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핵능력을 포함한 첨단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That's why, and I won't go through the list.
커비 조정관이 이 때문에 그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 군사 역량을 사들이는 것보다 자국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 수중핵 무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한일 3국 간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같은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공약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한일 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핵무기체계 헤일-523의 중요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시험이 이뤄진 시점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전쟁 언급이 빈말이 아니라며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미한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 교수도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진단은 이들이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거나 유명한 북한통이라는 경력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칼린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동북아 담당 국장과 대북협상 수석 고문 등을 지낸 인물로 1996년 2월 이후 30차례 정도 북한을 방문했고 2000년 10월 매들린 울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커 교수는 미국 내 최고 핵무기 연구소인 로셀러머스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00년대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전쟁 불사를 언급했지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를 붙이는데 그 조건부 상대가 공격한다면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다. 그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선제적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오히려 선언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예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꾸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의 지적에 대해 박 교수는 전쟁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현재로선 없다며 타이완과 대치 중인 중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북한이 중국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거친 언사는 미한연합훈련이 전례 없는 강도와 규모 그리고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윤석열 한국 정부에 대해선 대북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제1주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금은 북한의 침공보다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가능성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원래 계획과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군사적 충돌을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 무기 체계들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의 견해에 대해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 대해선 지금이 대결 국면이라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협상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에는 대화로, 대결에는 대결로, 그러나 대결에 더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대화를 할 건데, 그러나 절대 주권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핵군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하는 데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야 등에서 협력이 성과를 보였고 북한은 이런 점을 통해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었다고 관측했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 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초기 대화에서는 제재 완화, 미한연합훈련의 성격 등 북한이 관심을 보여온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중로와 미한일 간 대결 구도는 현실과는 다른 북한이 원하는 구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제질서라는 것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국제질서를 중국조차도 어쨌든 레토릭 차원에서 인정하고 현재 그 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도전하는 세력은 세계에서 두 국가, 그거는 러시아와 북한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되느냐.
박 교수는 또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설사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지속된다고 해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는 압박만으로 풀 단계가 지났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압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과 미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러 간 협력은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제재를 견디며 핵 고도화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후에는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9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담화를 통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핵무기체계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시험이 이루어진 시점과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대형 선박의 입항이 3일에 한 척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의 중국 전용 부두에서 19일 선체를 밀착시킨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에선 약 100m 길이로 적재된 컨테이너도 확인됩니다. 전례로 볼 때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이곳에 입항한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형 선박이 북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기 직전까지는 라진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뷰어인은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해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금까지 5척의 선박이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을 더하면 이달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6척으로 3일에 한 척꼴로 입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러시아도 같은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 사회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독일 벤츠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벤츠 SUV의 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또다시 새 벤츠 최고급 차량을 타고 등장한 데 대해 제조사인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 독일 본사 언론 홍보실은 19일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영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가 생산하는 최고급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차량으로 추정되며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17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공개 행사에 벤츠의 최고급 차량을 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각각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에 자사 차량이 이용되는 데 대해 벤츠사는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벤츠는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관행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벤츠가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기로 수년 전에 결정한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벤츠사는 지난 3일에도 BOA에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 관계가 없었다며 자사 차량의 북한 유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벤츠 측은 또 자사 협력 업체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자체 규정에 따라 거래를 끊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협력업체의 계약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래관계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벤츠 언론 홍보실은 잠재적인 제재 회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 판매자 네트워크에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매 사업 파트너에게 관련 정보 서한을 발송하거나 필요시 감사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재 회피 예방 조치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잇따라 벤츠 행렬이 포착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BOA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 두 척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 제재 선박의 중국 운항이 새해에도 계속되면서 이를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골제 운반선인 동산 2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산 2호는 지난 15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동산 2호는 사실상 중국 바다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산 2호는 당시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산 2호의 출발지가 서쪽, 즉 중국 본토 인근 해역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 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의 운항이 금지된 동산 2호가 어떤 이유에서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골제 운반선인 동산 2호가 유엔 금수품을 운반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운항을 한 선박은 또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유선호는 14일 닝보 저우산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유선호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 지점과 북한 사이를 오간 흔적을 남겼는데 이날도 이 지점을 항해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유선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선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또 유선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이 불법 환적의 온상으로 알려진 이 해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제해사기구 IMO 제33차 총회에선 각 유엔 회원국이 북한 선박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의장인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영국 주재 사우디 대사는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 당사국들에게 암흑선단 혹은 그림자선단의 해양 분야 불법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dopt the resolution on urging member states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promote actions to prevent illegal operations in the maritime.
결의가 명시한 암흑 선단과 그림자 선단은 제재 회피와 안전 또는 환경 규정 회피 등 기타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 채택에도 북한 제재 선박의 해외 운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박의 입항을 막아야 하는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BOE는 북한 제재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발견될 때마다 중국 정부에 억류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을 방문합니다. 한국에서는 8차 미한 고위급 경제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베트남, 필리핀, 한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8차 미한 고위급 경제대화를 공동 주재합니다. 미한 고위급 경제대화는 양국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입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이 한국과의 활발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관계와 핵심 광물, 반도체,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차 미한 고위급 경제대화는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 광물 공급망, 대중수출 규제 등 역내와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2022년 12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7차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고 공급망 복원력에서부터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기까지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 심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공동의 경제와 국가안보,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인정했습니다. 양측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메커니즘을 강화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등 핵심 제품의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공급망이 상호 호혜적인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한편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페르난데스 차관은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이후의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의 교역 기회와 청정에너지, 반도체와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필리핀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필리핀의 경제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필리핀과 경제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기회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번 순방에서 3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 에너지, 보건, 기후, 식량 안보 강화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미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미한 양국이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사이버공간과 디지털정책국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7차 사이버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리졸 프란츠 CDP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만나 북한의 사이버를 이용한 수익창출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미한 양국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공간의 안정을 위협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소식을 전하고 양측은 더욱 정교화, 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 사이버 안보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이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한미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국 측에선 백악관과 국가사이버국과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이 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미한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에서 미한전략적 사이버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미한 동맹을 확장해 사이버 안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해 평가 보고서와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해 미국의 한 띵크탱크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 가상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로 상당히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대표들이 한국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박 대북특별부대표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나마츠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 관련 3국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한 최신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인권 침해와 유린이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대표는 일본, 한국,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부대표가 미국이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부대표는 이날 3자협의회에 앞서 김 본부장, 남아주 국장과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 부대표와 김 본부장이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작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서해 포병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들의 필사의 탈출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 국무부 청사에서 상영됐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96회 아카데미 오스카상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부문 예비후보로 선정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 주민 3대가 함께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이야기와 북한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실패해 아들이 수용소에 수감된 한 어머니의 애끓는 사연을 담았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인 매들린 개빈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받았고 시드니 영화제 최우수 국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국무부 우즈라 제야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개회사에서 2024년은 역사적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 저지른 끔찍한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을 전 세계에 폭로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이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이 문제에 세계의 관심을 계속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은 현대사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 중 하나로 남아있다며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 한 곳에 모인 것은 북한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대까지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올 들어 불과 몇 주 만에 바로 그 정권이 위협적인 수사와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안정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정권이 국민의 복지에 투자하는 대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그러나 미국의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in the United States cannot sit by and do nothing. We must act to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because they deserve better.
제야 차관은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계속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영화는 여러분과 내가 매일 누리는 자유를 위해 탈북민들이 겪어야 하는 힘든 여정을 훌륭하게 담아냈다며 이런 영화가 드디어 관심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북한 주민들의 공경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film does an amazing job of capturing the difficult journey that North Korean refugees have to take.
화상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해 10월 9일 중국에서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언급하며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운데는 특히 중국에서 낳은 자녀와 헤어진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사는 여성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헤어지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자식들은 엄마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며 이런 상황은 가족 분리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reported forced repatriation of over 600 individuals.
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이미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안전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하며 중국이 더 이상의 강제 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위기에 집중된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2층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 터너 특사는 자신의 임무 중 하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 영화는 북한 내부 상황과 수용소 시스템뿐 아니라 선정과 검열, 학대에 대한 묘사를 매우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는 탈북민들의 공경과 압록강을 건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며 그들의 여정은 훨씬 더 길고 서울이나 미국 등 어디든 도착한 뒤에 세뇌를 극복하는 것조차도 길고 힘든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components of my mandate as the special envoy is to help increase international awareness.
대담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김두현 씨는 탈북 여성들은 중국의 강제 북송 정책 때문에 상품처럼 시골이나 장애인에게 팔려가 비참한 삶을 산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이 강제 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담 참석자들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하며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모든 종류의 공공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것이 북한 상황에 관한한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over the long term, I do think that you know any kind of expanded public diplomacy efforts, I think, is needed to be able to.
대담에 참석한 북한 인권 단체 링크의 송하나 대표는 북한 문제는 핵 문제 등 안보 이슈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만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critical to think about to approach the issue of North Korea that North Korea is not a security issue or a security problem, but it's a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터너 특사는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지지하며 이는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며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카상 후보작이 발표될 때 이 영화가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를 기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부문별 최종 후보는 오는 23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3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립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서 평화 통일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뀌는 이런 언급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도철미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70년 남북 분단사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큰 변화라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남북 간 합의는 물론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모두 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이번의 얘기는 통일 포기, 통일 부정, 민족 부정, 그다음에 평화 부정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북한 체제의 근간이었는데 이것을 부정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김정은 체제의 자기 부정이고요.
주목되는 건 김 위원장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다가 흡수 통일 위협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Korea hears the Yoon government talk about reunification. They see it as a threat that it means absorption.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 배경에는 남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이제 명시적으로 받았고 그걸 국방 백서에서 보면 북한과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섬멸의 대상이 되는 걸 분명히 밝히고 그걸 또 정훈 교육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남측 괴뢰들은 우리의 주적이니까 그 주적을 우리가 섬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어서 인민들에게 교양시키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파탄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한국 내 정치적 이견을 악화시켜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남 강경 발언은 남북 관계에서 분야별로 다른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주목되는 것은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영토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NLL 남쪽에 선을 긋고 이를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2018년 남북이 채택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해 완충구역도 최근 폭격 사태로 사라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이런 이유로 북한이 새로 해상 경계선을 설정할 경우 서해가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a good chance that will take place in the West Sea around the Northwest Islands. Around the NLL, that is the area where provocations are a good chance.
고스 국장은 북한이 NLL 인근 북서부 도서를 겨냥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대남 발언과 조치가 별 실효성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대화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정리하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이미 2021년 3월에 조평통에 대해 존재 이유가 없어진 조평통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을 향한 동족의식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 북한의 8기 9차 전원회의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잇따른 강경 발언은 미국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공동기고를 통해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문정인 명예교수는 북한이 도발과 우발적 충돌은 몰라도 핵전쟁을 감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남강경연설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올해 한반도 정세를 어디로 몰고 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손 들어봐요. 그 친구들만 냅두고 파란색은 꺼보세요. 빨간색과 초록색 서로 합쳐보세요. 무슨 색이 되나요?
오늘 헬로 서울 시간에는 서울 한강 남서쪽의 문을 연 별 관측소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5년 1월 22일 차르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대가 시위에 나선 러시아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하얀 1월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 해 전 시작된 러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싸워야 했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됐으며 물가도 치솟아올라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황제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는 궁전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05년 1월 22일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후 러시아 전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1901년 1월 22일 대영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날 전 세계 곳곳에는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국기가 매달렸습니다. 1819년 켄트 공작의 외동딸로 태어나 18살 때 영국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은 반세기 넘게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백성이었을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당시 영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대영제국 건설에 매진해온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1901년 1월 22일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